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드러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신 그 무리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 앞에서 반응하여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를 야훼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은 견고히 지키시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교회의 소개가 끝이 나자마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지는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더 세밀하게 말하기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한 입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온전히 합한 그 교회는 한 입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교회를 한 입이라고 할 때에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주의 성도들은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재물을 조금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의 기업을 팔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팔므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져야 될 그 땅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땅을 팔았다라는 이 말이 그냥 간단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 이제 땅을 좀 팔아서 돈을 만드는가 보다라고 말하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파는 것이고 그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 땅을 팔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땅의 나라를 통하여 기업을 얻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 있는 그 땅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왕이 가졌던 그 땅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기업을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을 팔았다라는 말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왔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지금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그들이 드러내었던 행동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였고 또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입이 되게 될 때에 그들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열은 사람 앞에서 등장하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소파 마치 복음 전도자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한 것처럼 분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단적이고 적그리소적인 일입니다. 이는 주의 교회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텅 비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한 고백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반석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황이나 어떤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는 이 한 입된 고백이 바로 이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들은 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울은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의 사역을 고백함으로 하나 되라고 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쟁하는 교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고백함으로 하나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의 이유입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의 해결의 방법입니다. 셋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스스로 택하여 지지함으로 분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분열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을 스스로 택하여 지적함으로 분열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정의를 들려주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지금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바로 들려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성경이 분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일어났고 분열을 통하여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생겨났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분파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쟁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분쟁을 글로의 집 사람에 의해서부터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준 복음의 사역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추종하게 충분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학자였습니다.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지지하는 것과 아볼로를 지지하는 것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를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주를 따랐다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추정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방문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추종한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로 지지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좀 애매하고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마지막 하는 분들,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이 말입니다. 니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리시죠? 정말 좋은 말처럼 들리죠? 이 말이 얼마나 악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정말로 주의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파라고 말할 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뭘 지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냈습니다. 아볼로가 뭘 지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냈습니다. 베드로가 뭘 지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하였는데 나는 너희들이 다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정말로 무슨 말 아닙니까? 세 사역자가 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치리하였는데 나는 목사와 장로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물론 목사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장로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이런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한 입이 되지 않았고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이후에 은사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동일한 문제로 나누어지고 다투게 되어졌습니다. 서로가 누가 더 높은가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스스로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과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주인으로 삼는 것은 보혈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에 대하여서 가장 비열한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를 주인으로 삼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며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신할 것을 통하여서 분열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을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복음에서 분열되어지고 분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깨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짓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인 교회는 인간 지도자에서 색깔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한 사역의 복음 안에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속한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속한 나, 아볼로에게 속한 나, 게바에게 속한 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라고 하면서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이 분열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분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는 가장 비열한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그런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들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밝히 이 사실 앞에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세례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에게 완전히 바쳐진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선생으로 인정하고 그 규칙을 따르기로 고백하여 그의 권세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 자신이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실이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듣는다라는 이 말은 아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서만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 한 가지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이 마태복음 4장에 대해 곧장 사단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절하지 않고 오실 때부터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셨고 죽음을 맞이하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까? 이 사실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제사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어야 하고 그 죽은 인간이 부활하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그 예표인 제물을 통하여 새 사람을 세우시고 그 새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의미가 유익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적인 이야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었던 사역은 내 백성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에 집중하여 자신들 가운데 있는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시고 한 복음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열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분열 가운데 계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셔 인간의 질고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화평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성도 안에서의 분열과 분쟁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할 때 일어납니다. 복음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성도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하나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주의 복음을 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볼로를 보내십니다. 주의 복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띠띠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오직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역자들은 추종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종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추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전한 복음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인들에게서 지금 어제 말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회당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당 밖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회당 밖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회당 밖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시에 유대인 회당에게 전하여질 때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다윗 같은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성전의 제물을 죽임으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백성들, 이 죽음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지금 자기를 주시면서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했을 때 그 메시아는 단지 너희가 말한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주어진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참된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떡을 떼며 잔을 마시게 할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위대한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는 믿는 주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참된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볼로는 게바는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저들은 이 복음을 듣고 분파가 생겨졌고 그 가운데 다툼이 생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툼과 분쟁의 현장에 바울이 메시지로 던져준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 엄청난 심판을 가져온다라고 말하기 전에 복음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필연적으로 분쟁과 분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을 추종하는 문제를 두고 복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오직 복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이 이 문제의 끝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복음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한 입술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한 입술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연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연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툼하지 않는 것이 연합입니까? 교회들이 서로 아름다운 나눔을 가지는 것이 연합입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계 부속품을 조정하여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계 테이프를 많이 보게 되지만 그 시계의 정밀한 기계들 다 조합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을 온전히 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그 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다, 일꾼이 잘 준비되어져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두고서 온전히 합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을 두고 합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고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의 가게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10장 26절부터 31절로부터 11장 1절부터 9절로 넘어갑니다. 즉 창세기 10장 30절에서 욕단 자손의 여행을 묘사하고 그들이 동편산으로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에 우리는 그 동쪽으로 여행하였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이들은 함의 자손과 연합하여 시날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은 한 고백을 가진 입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이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말할 때 이 구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신명기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가 단순히 여러 가지 언어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말한 이 표현입니다. 내 입으로 말한. 그러므로 이 단어는 단순히 언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언약을 말하는 그 입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음이 하나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그들이 언어가 하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있는데 이 사도들이 언어를 하나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 구약의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여왔던 그 이야기 그 베드로의 설교 그 큰 일을 두고서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로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여러 외국어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의 표현보다는 도리어 이 말이 한 입이 되어졌다. 즉 한 고백 안에 있고 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언어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단은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를 흉내내어 한 입술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이 그래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한 입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한 고백 한 신앙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문을 만들어 하늘에 닿게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낼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내시듯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낼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쫓겨나 유리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로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계속해서 땅에 편만하고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유리 방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한 번도 하늘의 문을 지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은 이 문이 참 하나님 하늘의 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문은 가짜 문이었고 모조 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모조 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한 입술된 고백을 흩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조 성전 거짓 하늘의 문을 완성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모조 하늘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모조 하늘처럼 보이며 어떤 그 입이 하나가 되어진 많은 공동체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라이딩을 해보았는데요. 이 인적 지역에서 저 위쪽으로 가면 자동차 면허 시험장까지 다리 밑 시원한 의자를 만들어 놓은 곳에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라고 아주 크게 적어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성경을 함께 배웁시다 라고 글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글을 적는 순간 바깥에 있는 교회는 저거는 이단이야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한 입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담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아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에 집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은 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되어졌고 서로 연합하여 가인과 아벨, 여자의 후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범죄했지만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육체적인 정욕을 가져갔고 그런 말미암아 아들 둘을 더 낳았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약에 남자아이를 선호했던 이유는 그 남자아이를 선호한 이유가 단지 여성이 의미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여자의 우선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성전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연합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입술로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입술이 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들읍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의 말씀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항상 믿으십니다.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한 입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연합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주 야훼는 신실하십니다. 한 입술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에 집중합시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 입술이 될 때 한 지체를 사랑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혈육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아멘.